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주관하는 시리아 휴전 회담에 미국이 특사를 파견한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 회담은 오늘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립니다. 미국의 특사 파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어제 전화회담에 따른 것입니다. 두 정상의 전화회담은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시리아 공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시리아의 인도주의 등 여러 목적을 위해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봉쇄 지역인 두마에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식량과 의약품을 실은 지원 차량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두마 지역은 정부군의 포위로 4년째 봉쇄돼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사태와 관련해 모든 당사국들이 냉정함을 유지하고 서로에 대한 자극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미군 폭격기의 한반도 비행과 훈련, 이에 따른 북한의 반응에 관한 물음에 지금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또 현재 시급한 일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한국에 핵추진 항공모함을 파견했으며 이번 주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와의 합동훈련에 폭격기들을 동원하는 등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를 핵전쟁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가 어제 유럽 채권단과 구제금융에 따른 추가 경제개혁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그리스는 최근 수개월간 진행된 협상 끝에 결국 추가 연금 삭감과 세금 인상에 동의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의회가 이번 긴축 조치를 승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는 오는 7월까지 채무 상환을 위해 80억 달러가 절실히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 부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유럽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은 이번 합의안을 오는 22일 열리는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 넘길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올해 자유언론상 수상자로 미 백악관 출입기자협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이체벨레는 백악관 기자협회가 언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 부정과 때로는 개인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보도에서 새로운 틀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기자협회의 제프 메이슨 회장은 이번 수상에 매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며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이슨 회장은 또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됐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워싱턴에서 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이 같은 자유가 지속되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스마트폰용 메시지 프로그램과 인터넷 블로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유입되는 정보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검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규정에 따라 온라인 매체들은 정부로부터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외국이나 민간 기업들은 온라인 뉴스 서비스에 투자하거나 직접 뉴스를 전파하지 못합니다. 또 중국 사이버 보안청에 따르면 중국의 뉴스 업체들은 해외 업체들과의 협력 사업에 앞서 보안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오늘 오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8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내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군 대변인은 나토군 장갑 차량 한 대가 이번 공격에 표적이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발생한 이번 폭발로 인근 민간 차량들이 파손됐으며 희생자 대부분은 아프간 민간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미국인들은 대부분의 여가를 스포츠와 함께 보냅니다. 운동 경기를 보는 것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바로 미식축구, 풋볼입니다. 이 풋볼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프로팀 경기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대학팀의 경기에도 엄청난 관중들이 몰리고요. 이 때문에 선수들뿐 아니라 감독들도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고 있는데요. 미 대학 풋볼의 엘라베마 대학의 릭 세이번 감독이 올해 총수입 약 1,1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감독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는 미국 대학 풋볼과 농구, 야구 감독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액수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웬만한 프로 풋볼팀의 감독들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학팀 감독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는 이 대학 풋볼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인데요. 닉 세이번 감독이 지휘하는 엘라베마 대학은 앞서 4번이나 전국 우승을 차지했고 또 이 팀이 속한 지구는 20억 달러가 넘는 텔레비전 중계권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엘라베마 대학을 포함한 상위권 팀들은 연간 1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감독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7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5월 3일 수요일 북한은 5월 4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평안도 지방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8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2도에서 23도, 신의주 12도에서 1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2에서 26도, 함흥 11에서 28도, 끝으로 청진은 8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칼리 레 잽슨의 노래입니다. Sunshine on my shoulder. 내 어깨 위에 햇살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Sunshine on my shoulder.
almost always makes me high.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7월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별도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어제 전화통화에서 시리아 내전 종식과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조만간 개헌을 통해서 2020년부터 이 자위대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내용의 새 헌법을 시행할 의지를 밝혔고요. 이어서 극심한 경제난으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이 재헌의회 구성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통화를 했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전화통화에서 화학무기 사태를 비롯한 시리아 내전 수습 방안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통화 직후 백악관과 크렘린궁 측은 두 정상이 오는 7월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일정 중에 단독회담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시리아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두 정상이 의견을 나눴는데 시리아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예,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두 정상이 시리아 사태와 그 피해가 너무 오래 지속되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적인 측면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지대 혹은 비전투지대 설치에 관한 논의도 포함됐다고 부연 설명했는데요. 미국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조속한 휴전이 성사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예, 이 시리아 사태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6년째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과 여러 반군 조직들 간의 내전이 진행 중인 시리아에서 지난달 7일 화학무기가 사용됐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응징명령으로 미군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시리아 공군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 측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이에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아마도 지금 최저 수준이라면서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시리아를 제재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미국 정부가 시리아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를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측은 이를 즉시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 두 정상이 직접 대화를 통해서 시리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날 통화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네. 자, 두 정상이 휴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합의를 했습니까?
예. 이 러시아가 주도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이 오늘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시작되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회담에 국무부 최고위급 관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주도하는 양국 간 고위급 대화도 더 강화하기로 두 정상이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시리아 내전 과정에 여러 차례 휴전 합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이 직접 대화를 통해서 휴전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에 따라서 시리아에서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이 무력 충돌이 중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시리아 문제를 살펴봤고 두 정상이 북한 문제도 역시 논의를 했죠.
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통화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관련 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크렘린궁 측도 한반도 상황을 놓고 상세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제와 긴장 수준 완화를 촉구했고 이에 두 정상은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타개책을 지향하는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이번 정상 간 통화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 양측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통화에 배석했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아주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고요. 이 크렘린궁 측도 실무적이고 건설적이었다면서 만족했습니다. 다만 언론의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은데요. 이 두 정상이 시리아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는 이 원론적인 합의만 이뤘을 뿐 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도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 라고 지적했고요. CNN 방송은 두 정상이 시리아와 북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자,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만났다고요?
네. 어제 러시아 휴양 도시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 체첸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학대 행위들을 멈추도록 이 푸틴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고요. 또한 오는 9월 이 독일에서 실시되는 총선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각종 선거에 이 러시아 당국이 사이버 전력을 동원해서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비난은 단순한 헛소문일 뿐이라고 반박했고요. 또한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위대 합헌화가 내 시대의 사명이라면서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일본이 새롭게 태어나서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20년을 새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하고 싶다고 오늘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월요일에도 이 도쿄 도심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새 헌법을 제정하는 추진대회에 이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해서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본 자민당은 압도적인 제1당으로서 이 구체적인 논의를 리드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고 이 개헌 논의 착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이 헌법을 고쳐서 2020년에 발효시키겠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을 바꾸려는 겁니까?
예, 군대 보유가 핵심 골자입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이른바 평화헌법이 2차 대전 종료 후에 70여 년이 흐른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다면서 이 헌법 개정이 필생의 숙원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이 평화헌법은 2차 대전 전범국이었던 일본이 연합국과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바꾸기 위한 자주헌법을 제정하는 일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 추진 세력이 구상하는 새 헌법에는 일본 자위대의 위상을 대폭 높이고 이 공식 무력 행사 기구로 공식 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일본 언론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위대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새로 넣는다고요?
맞습니다. 당초 집권 자민당이 마련한 개헌안 초안에는 일본의 군대 보유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 국방군을 신설하는 조항이 들어갔는데요. 이 반전단체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이 운영 중인 자위대 관련 조항을 헌법에 새롭게 넣어서 이 합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네, 이름은 자위대로 유지하고 군대 보유를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 자위대는 헌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구조는 육해 공군을 비롯한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2차 대전 종전 9년 뒤인 1954년 일본 정부가 자국 영토나 설비가 공격받을 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력을 행사한다는 이른바 전수방위 원칙을 내세워서 자위대를 창설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헌법학자 상당수는 이 자위대 운영이 헌법 구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해왔는데요. 이 아베 일본 총리는 오늘 보도된 인터뷰에서 자위대의 임무 수행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만 많은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정세가 긴박해서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최근 상황을 들어서 이 자위대 하포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아직 개헌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위대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영토나 설비가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안보법을 지난해 3월 발효시켰습니다. 이 동맹국을 보호하는 일에 무력을 쓸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일본 해상자위대 최대 호위함인 19,500톤급 이즈모함이 완전 무장 상태로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태평양에서 미 해군 보급함에 대한 방호 임무를 처음 수행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호위함 사자나미함을 이 임무에 추가 투입하면서 활동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미 베네수엘라로 가보겠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한 달 넘게 강도 높은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월요일 헌법 개정을 위한 재헌의회 구성을 명령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재헌의회를 수립해서 헌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제안인데요. 마두로 대통령의 이 같은 요구는 깊어가고 있는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꺼내든 승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야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훌리오 보르헤스 국회의장은 월요일 이 마두로 대통령의 개헌 요구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속이려는 사기극이자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500석의 의석을 가진 베네수엘라 의회는 현재 우파인 야권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 좌파인 통합사회주의당의 마두로 대통령은 이 노동절이었던 이날 1일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의석의 일부를 노동자들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개정을 요구한 겁니다. 야권 지도부는 즉각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마두로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하고 더 강도 높은 반정부 시위를 벌여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 친정부 지지자들의 맞불 시위도 만만치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노동절이었던 1일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이 수천 명의 이 친정부 세력이 모였는데요. 이들은 18년 전 마두로 대통령의 전임자였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이끌었던 이 사회주의 볼리비아 혁명을 강조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친정부 집회에 참석한 마두로 대통령은 나는 내전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부패한 의회를 포함해서 국가의 개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마두로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2일부터 화요일부터 관련 준비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오늘 연방 하원이 오는 9월 말까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예산안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자축하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규정에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이 정부 폐쇄 사태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FBI 국장과 위키리크스 때문에 패배했다고 주장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미국 흑인들 삶의 질을 보여주는 흑인 평등 지수가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공화당과 민주당이 올해 남은 회계 연도 예산안에 합의했는데요. 오늘 하원이 표결에 붙인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연방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1조 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빠르면 오늘 하원을 통과할 전망인데요. 이 예산안은 국방비를 150억 달러 증액하고 또 국경 강화 예산으로 15억 달러를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은 빠졌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착수금으로 14억 달러를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이 장벽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에는 이 투표를 하지 않겠다면서 강하게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뒤로 물러섰었는데요. 이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내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9월까지 기다리겠다면서 양보를 했던 거죠.
예, 이 트럼프 대통령 그 출범 이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양측이 모두 원하는 것을 얻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특히 민주당 쪽에서 좀 기뻐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공화당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렇게 자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민주당의 태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정부 폐쇄 사태를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 협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이 52대 48로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60표에 모자라는 상황인데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60석 이상을 차지하든지 아니면 상원 규정을 정족수의 51%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9월에 좋은 정부 폐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겁니다.
네. 자, 공화당이 이 백악관과 또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건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이 셧다운이 필요하다. 정부 폐쇄 사태도 감수해야 한다. 심지어 상원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됐던 밥 코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하지 못하게 뭐 손전화를 4년 동안 감춰야 된다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또 대통령이 상원 규정을 거론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고 또 의회 내에 이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대부분 공화당원은 상원 규정을 바꾸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불만을 나타내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백악관 행사에서는 합의된 예산안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또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이 사관학교들 간의 미식축구 대회에서 공군 사관학교 팀의 승리를 축하하는 행사가 이날 백악관 정원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방 예산이 증액된 점을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se long-awaited increases will make America more safe and more secure.
네, 올해 기다렸던 이번 증액으로 미국을 더욱 안전한 나라로 만들 것이고 미군이 필요로 하는 도구와 장비, 훈련, 재원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몇 년 동안 정당 간의 논쟁과 교착 상태가 계속된 끝에 이번에 나온 예산안은 미국인들을 위한 확실한 승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편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앞으로 9월까지 할 일이 많다고 말했는데요. 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지만 이 민주당이 지난 며칠처럼 행동을 한다면 정부 폐쇄 사태를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소식 살펴볼 텐데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클린턴 전 장관이 오랜만에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군요.
네, 클린턴 전 장관이 어제 뉴욕에서 열린 여성 관련 회의에서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CNN 방송 기자의 이 질문에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과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 때문에 지난해 대선에서 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지난해 10월 말에 코미 FBI 국장이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문제에 관한 조사를 재개한다고 밝혔고요.
네.
또 위키리크스가 당시 클린턴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존 포데스타 씨의 이메일을 공개했는데 그 일을 언급했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만약 10월 27일에 선거가 실시됐다면 자신이 승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클린턴 전 장관의 말입니다.
It wasn't a perfect campaign. There is no such thing. But I was on the way to winning.
네, 완벽한 선거운동은 아니었다. 그런 선거운동이란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10월 28일에 코미 FBI 국장의 편지와 위키리크스의 공개가 나오면서 자신에게 투표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던 사람들이 마음의 의문을 불어넣기 전까지는 자신이 승리 가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또 이 러시아가 지난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고요. 또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 퍼져 있는 여성에 대한 혐오 정서 역시 자신이 패하는 데 한몫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투표용지에 올라있던 건 자신의 이름이었다면서 개인적인 책임도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네, 이 클린턴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앞서 선거운동 후원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코미 국장과 러시아의 대선 개입으로 패배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이 국무부 공식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 개인 이메일 계정과 또 집에 둔 이 서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서 대선 기간 내내 곤혹을 치렀는데요. 지난해 이 문제를 수사한 코미 FBI 국장이 클린턴 전 장관이 부주의하긴 했지만 기소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고 발표를 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열흘 앞둔 지난 10월 말에 추가 이메일을 발견했다면서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혀 대선판을 요동치게 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이 역시 기소할 문제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었죠.
예, 클린턴 전 장관은 코미 국장과 위키리크스 때문에 패했다고 했는데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은 어떤가요?
네, 이번 주 초에 민주당 전략가들이 지난해 대선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클린턴 후보가 패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정치단체 글로벌 전략그룹의 매트 켄터 수석 부회장은 맥클래치 출판사 측과의 인터뷰에서 패인의 70%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맥클래치에 따르면 많은 민주당원이 이런 분석에 공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클린턴 전 장관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클린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코미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이 저지른 많은 잘못에 대해 무임승차권을 준 사람이라면서 클린턴 전 장관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 또 자신과 러시아 관계에 관한 의혹은 민주당이 선거 패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일이라면서 아마도 자신이 훌륭하게 선거운동을 이끌었기 때문에 승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미 국장이 오늘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이 러시아 관계에 관한 얘기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흑인 민권단체인 전미도시연맹이 흑인 평등지수를 발표했다는 소식이죠?
네, 흑인 평등지수라면 미국 흑인들 삶의 질이 경제와 교육, 건강 등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주는 지수를 말하는데요. 어제 나온 새 조사 결과를 보면 전해와 비교해서 평등지수가 조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흑인 평등지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하는 건가요?
네, 경제나 건강, 교육, 사법정의, 사회참여 등의 부분에서 흑인들 삶의 질을 측정하는 건데요. 이 백인의 수준을 100%로 잡고 이 각 분야에서 흑인이 백인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령 이번에 전체 평등지수가 약 72%로 나왔는데요. 이건 평등한 수준에서 평등의 면에서 이 흑인이 백인의 72% 수준이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이 흑인과 백인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자, 아까 전반적으로 개선된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좋아진 겁니까?
네, 전체 평등지수는 지난번 72.72%에서 이번에 72.3%로 0.1%포인트 아주 조금 좋아졌습니다. 또 교육과 건강 그리고 경제 분야 지수도 상승했는데요. 먼저 교육 같은 경우 지난해 77.4%에서 78.2%로 또 건강은 79.4에서 80%, 또 경제는 56.2에서 56.5%로 근소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흑인이 백인을 제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회 참여 부분입니다. 3년 연속 100.6%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개선된 부분은 교육이군요.
네, 맞습니다. 전미도시연맹은 보고서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흑인 학생이 줄어들었고 또 학위를 따는 흑인이 증가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의 개선이 눈에 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반면에 지난해와 비교해서 더 나빠진 분야가 있었습니까?
네, 이 사법 정의 분야인데요. 60.9%에서 57.4%로 줄었는데 체포된 흑인들의 수가 늘었다고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통계국의 자료 집계 방식이 바뀐 것이 해당 지수를 산출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밖에 눈길을 끄는 평가를 내놓았는데 이렇게 각 부분에서 진전된 결과가 오바마 전 대통령 시기에 나왔다는 겁니다.
예, 이 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갓 100일이 지난 터라서 이 현 정부의 정책이 평등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미도시연맹 측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현 트럼프 정부 아래 각 분야에서 흑인 평등지수가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체제 아래서 흑인들의 삶의 질이 나빠지는 것을 이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경고라는 분석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중국의 성인인 맹자가 어릴 때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는데요. 동네 꼬마들과 장래에 지내는 놀이를 하며 놀더랍니다. 그걸 보고 맹자의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장사꾼 흉내 놀이를 하며 놀더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이번에는 훈장 놀이를 하고 놀더랍니다. 맹모 삼촌지교,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세 번 한 맹자 어머니의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살면서 한두 번쯤 이사 경험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인들은 이사를 생각할 때 어떤 걸 고려할까요? 네, 세금 적고 일자리 많고 살기 좋은 곳. 네, 가장 많이 생각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사한 곳, 아니 미국은 이 땅덩어리가 크니까 아예 다른 주로 이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지난해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곳은 바로 사우스 다코타주였습니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보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사우스 다코타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ealth and beauty. That's what makes a grand.
사우스 다코다. 이 사우스 다코다 하면 왠지 남쪽에 있지 않을까 싶지만 실은 미국의 북쪽 한가운데 있는 주입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을 동부, 서부, 남부, 중서부 등으로 구분할 때는 이 중서부에 있는 주들에 속합니다. 사우스 다코다주는 자칭타칭 무한한 다양성의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이란 뭘 뜻하는 걸까? 사우스 다코다주의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기후부터 풍경까지, 산업부터 주의 상징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뜻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차근차근 이 사우스 다코다주를 훑어볼까요? 예, 사우스 다코다주는 50개 주 가운데서는 주 면적이 16번째입니다. 약 19만 9천 제곱킬로미터. 한반도 전체 면적보다는 작고 북한보다는 큰 면적입니다.
South Dakota is an agricultural state, both farming and ranching. And it is
사우스 다코타는 농업 위주의 주입니다. 농업과 목축이 주 산업이죠. 이웃 몬태나주에서 흘러내려와서 남부 미시시피강까지 흘러가는 미주리강이 사우스 다코타주를 지나갑니다.
네,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나고 자랐다는 토박이 블레인 커트마이어 러시모 국립공원 교육 담당관의 도움말이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의 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약 85만 9천 명, 1000제곱미터당 10명이 살고 있는 꼴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안 사는지 짐작이 좀 가시죠? 이 사우스 다코타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민경삼 씨에게 그곳 분위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작은 도시는 뭐 100명 정도밖에 안 사는 도시도 있고요. 큰 도시가 두세 개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도시는 동쪽 끝에 있는 수폴스라고 불리는 도시고요. 사우스 다코타에서 유일하게 아마 10만 명을 넘는 그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스 다코타 같으면 파르고 중심으로 여러 도시들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쪽에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아마 대부분의 주들은 65마일 정도 아마 제한 속도인 것 같은데 이곳은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우스 다코타주의 운전 제한 속도가 이 80마일이라고 하는데요. 시속 약 130km. 정말 빠르겠죠? 그 이유는 물론 이 땅은 아주 넓은데 사람이 적으니까 자동차도 당연히 적고요. 또 워낙에 집과 집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딜 가려면 빠르게 운전할 수밖에 없다고도 합니다. 사우스 다코타주는 미 연방에는 1889년 40번째 주로 합류했습니다. 블레인 커트마이어 러시모 국립공원 교육 담당관의 도움말 한번 들어볼까요?
Prior to South Dakota becoming a state, it was of course part of a territory called Dakota Territory. And prior to that,
사우스 다코타가 주가 되기 전에는 테리토리, 준주의 일부였습니다. 다코타 테리토리라고 하는 건데요. 당시 이곳에는 다양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유명한 부족인 수족이 있고요. 하지만 그들은 수족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합니다. 일곱 개의 종족을 의미하는 일곱 개의 불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라코다족, 나코다족, 다코다족 다 일일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두 수족의 일부입니다. 수족 말고도 이 일대에는 여러 다른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인디언들로 더 잘 알려진 이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미국 중서부 끝없이 펼쳐지는 광활한 대초원을 마치 집마당처럼 용맹스럽게 내달리면서 들소떼를 사냥하며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가 시작되면서 백인 개척자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지게 되는데요. 사우스 다코타주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사우스 다코타주의 서쪽, 그러니까 블랙힐스를 중심으로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예, 블랙힐스, 네, 바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러시모어 산이 있는 바로 그 산지입니다. 당시 미국 연방정부는 이 사우스 다코타주에 도로를 건설하고 더 서쪽으로 진출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사우스 다코타주의 원주민들은 이 도로가 생기면 자신들의 사냥감인 이 들소들이 사라질 거라면서 강하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워낙 강한 저항에 결국 미국 정부는 도로를 건설하지 않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미국을 공격하지 않기로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커트마이어 러시모 국립공원 교육 담당관의 말 들어보시죠.
And when Lieutenant General in the Army was traveling with a large group through the Black Hills area.
그런데 미 육군 소속 커스터 중령이 대규모 군사 원정대를 이끌고 블랙힐스 지역을 지나가다가 오늘날 커스터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금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소식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러 이곳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은 사우스 다코타주 또는 주 바깥에 만들어진 보호구역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들의 지도자였던 크레이지 호스, 시팅 불 등이 저항을 이끌었는데요. 크레이지 호스, 성난 말이라는 뜻이고요. 시팅 불, 황소를 끌어안쳤다라는 뜻을 가진 만큼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력이나 조직 면에서 미국 군대를 이길 수는 없었고요. 결국 대부분의 인디언들은 항복하고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됩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사우스 다코타주에는 미국의 대통령들을 기념하는 조각상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지도자였던 크레이지 호스를 기념하기 위한 조각상도 있습니다.
Crazy Horse is another sculpture here in the Black Hills. Mount Rushmore and Crazy Horse are about 17 or 16.
크레이지 호스는 이곳 블랙힐스에 있는 또 다른 유명한 조각상입니다. 대통령들의 조각상들이 새겨져 있는 러시모어산과 크레이지 호스 조각상은 약 16마일에서 1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레이지 호스가 말 위에 앉아있는 형상을 조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블랙힐스 산자락에 미국 대통령들의 조각상과 아메리카 원주민 지도자의 조각상이 함께 있는 건데요. 크레이지 호스의 얼굴 높이는 무려 26.5m인데요. 그러니까 얼굴 높이가 18m인 러시모어산 대통령들 얼굴보다 훨씬 더 큰 거죠. 하지만 지난 1948년에 시작해서 70년 가까이 조각을 해왔는데 이제야 겨우 머리 부분이 완성됐고요. 말을 타고 있는 모습까지 다 합치면 무려 172m 높이가 되는데 언제 이 크레이지 호스가 다 완성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현재 크레이지 호스 조각 현장은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유명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고요. 많은 장비가 기증되고 또 상당한 기부금도 모여져서 조각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용맹에 서려 있는 곳 사우스 다코타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n the mend. On the mend입니다. On the mend means.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how is your sister doing? I heard that she had to have surgery last week. Is she okay?
Our family was very worried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Oh, that's great to hear. Keep me posted.
Yes, I will.
본문에서 마이크가 Hey, how is your sister doing? I heard she had to have surgery last week. Is she okay? 여동생 좀 어떠니? 지난주에 수술받았다고 들었어. 라고 하자 제이슨이 Our family was very worried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가족 모두가 한동안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회복하고 있어.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가 Oh, that's great to hear. Keep me posted. 다행이네. 계속 알려줘. 라고 하자 제슨이 Yes, I will. 응, 알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on the men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how is your sister doing? I heard that she had to have surgery last week. Is she okay?
Our family was very worried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Oh, that's great to hear. Keep me posted.
Yes, I will.
'Today's expression is on, O-N, on, the, T-H-E, the, mend, M-E-N-D, mend, on, the, mend, on, the, mend. The word mend means to repair something that is broken or damaged, and the expression on, the, mend is used when we want to talk about someone or something which is recovering from something bad. It simply means getting better, becoming healthy again. Mend, mend는 동사로 깨진 것 따위를 원상태로 보수하다, 수리하다, 결점을 없애다 또는 개선하다 라는 뜻이고요. On the mend는 병이 차도가 있다, 사태가 호전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고쳐지고 있다는 느낌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의 여동생이 수술했다는 소식을 듣고 좀 어떠냐고 제이슨에게 묻자 점점 회복하고 있다고 했죠.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Justin is on the mend, so there's no need to worry. 라고 하면 Justin은 점점 회복되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라는 뜻이 됩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how is your sister doing? I heard that she had to have surgery last week. Is she okay?
Our family was very worried for a while, but fortunately, she's on the mend now.
Oh, that's great to hear. Keep me posted.
Yes, I will.
Let's review the expression on the mend. On the mend is used when you want to talk about someone or something which is recovering from something bad. It simply means getting better, becoming healthy again. On the mend. On the mend. On the mend.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A Great Big World가 부른 Already Home. 당신이 외롭다고 느낄 때 내가 집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say love is what you put into it. You say that I'm losing my will. Don't you know that you're all that I think about? You make up a half of the whole. You say that it's hard to commit to it. You say that it's hard standing still. Don't you know that I spend all my nights counting backwards the days till I'm home? If only New York wasn't so far away. I promise this city won't get in our way. When you're scared and alone, just know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98년 5월 3일 오늘. 이스라엘 건국의 어머니 골다메이어가 러시아 키예프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키예프는 반유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이에 골다메이어 가족은 1906년 유대인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골다메이어는 이어 15살 때 사회주의 유대주의의 회원이었던 언니의 영향으로 사회운동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후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골다메이어는 1921년 팔레스타인으로 건너가 이스라엘 건국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후 팔레스타인 노동자 대표로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던 골다메이어 여사는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가 되는 벤 구리온과 함께 이스라엘 건국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골다메이어 여사는 노동장관을 거쳐 1969년 이스라엘 총리에 선출됩니다. 이어 1974년 골다메이어 여사는 총리에 재선되지만 몇 개월 뒤 오랫동안 알아온 백혈병이 악화되면서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1984년 5월 3일 오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전파 200주년을 기념하는 방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에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교황은 논어의 한 구절을 인용해 한국어로 첫 인사말을 했습니다.
혹시 있어 먼데서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쁨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우리는 권자님의 논어.
교황은 방한 이튿날 소록도를 방문해 나병 환자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천주교 200주년 기념대회와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시성식을 집전했습니다. 1978년 교황에 취임한 요한 바오로 2세는 27년간 전 세계를 돌며 종교의 벽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평화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폭력과 갈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는 냉전 종식과 종교 화합에 이바지한 교황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